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과 또 9장으로 넘어가서 11절, 12절 말씀, 두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5장 24절.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그리고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을 보면, 평신도인데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풀타임 사역자 못지않게 그 혼신을 다하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삶의 정말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생명의 힘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느 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당신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뜻을 펼치게 하는데 이렇게 동참하도록 불러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죠. 오늘 아모스서를 우리가 볼 텐데, 아모스서를 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남쪽에 살던 사람이에요. 남유다 왕국의 드고아라는 그런 장소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분은 양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1장 1절과 또 7장의 그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왕족 출신도 아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레위 가문의 제사장 집안 출신도 아니고, 정말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농부였고, 또 목자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걸출한 사역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엘리야랑 엘리사는 자기의 이름으로 선지서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역사를 저술하는 저자가 이제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서술을 해준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서 엘리사서는 없어요. 그런데 최초로 이렇게 문서 사역, 자기 이름으로 문서 선지서를 남긴 사람 중에서 아모스가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획기적인 일이죠.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이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강렬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피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아모스서의 정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모스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1장부터 9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 어떤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전개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는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아모스서에서 나타난 그런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주전 700년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한 40년 전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모스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남왕국 사람이었는데 그를 부르셔서 북왕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보내서 주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딱 생각해보면 그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기는 공인된 선지 사역자도 아니고요. 특히 남쪽 사람이 북쪽에 가서 평신도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북쪽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에게 어젯이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뭐 하여튼 자기들이 그렇게 뭐 세워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남쪽에서 온 한 평신도가 설교하고 신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원치 않는 임무를 쫓아내게 됩니다. 7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정황을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주변 국가의 이제 정세를 좀 보면 아수르라는 제국이 급부상을 하면서 굉장히 그 패권의 위협적인 세력으로 부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굉장히 견고하게 그 제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집트, 애굽 제국.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했죠. 아수르는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위치했고요. 그러니까 이 두 제국이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하면서 주변을 어수선하게 했는데 누가 가장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까요? 그 사이에 지역적으로 끼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또 북왕국 할 것 없이 두 제국 사이에 끼어서 눈치도 보아야 되고 하여튼 처신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번영하던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되고 정치적인 세력도 이제 견고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역사상 최상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자부를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지금 어수선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속단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게 최상이었지만 아모스가 이 전하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그 분명한 이유들이 당시 그 정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 부흥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경제가 살아나고 잘 살게 되면서 부유한 그 상류층이 점점 더 부패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들이 많이 얻으면 좀 많이 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도덕적이고 정상적일 것 같은데 일단 돈이 자기들에게 더 많이 들어오니까 점점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유층과 또 지주들은 더 재산을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애를 쓰고요.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입죠? 대다수 평민들이 높은 세금 부과에 시달리고 그리고 쪼들리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주들에게 강하게 더 예속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이제 그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일까지도 아주 범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신매매가 흥황을 했는데 얼마나 이 비참한 인신매매였는지 집신 한 켤레에 한 사람의 이 삶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 이 아모스서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아모스가 살기 한 100년, 150년 전, 그러니까 주전 한 10세기 정도만 하더라도 그때 유적지에서 발견된 그 주택들에는 그 크기 차이가 없었답니다. 거의 다 균일한 사이즈의 그 주택지들이 발견된대요.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BC 700년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BC 8세기입니다. 8세기에 발견된 주택들은 크기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죠? 잘 살고 못 살고가 굉장히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이러한 그 말하자면 부패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말하자면 선봉에 섰던 선지자인데 그 아모스 이후로 많은 선지자들에게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관련된 그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가 되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예수님과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인식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잘 살고 못 살고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잘 사는 자들이 힘을 얻고 그 힘을 이용해서 못 사는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이런 하는 것이 더 훨씬 나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율법의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구원받은 그 직후에 벌써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시대에 앞서서 한 600년 전, 더 나아가서는 700년 전 정도에 이미 하나님은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은 결국 이웃을 돌보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시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노상 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이 상류층의 힘 있는 자들에게 아주 매섭고 신랄한 그런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그 요약본에 보면은 제가 그 성구들을 쭉 적어놨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 제가 아모스서 이 개관한 거 요약본 다 목동님들한테 보내드리는데 목동님들한테 잘 받으셔서 한번 좀 확인하시면서 아모스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고요. 9장에 해당하는 길이밖에 안 되니까요. 2장, 3장, 4장, 6장, 8장 계속해서 이 착취하고 못 살게 굴고 비인륜적인 그런 행태를 저지르는 부유층 기득권자들에게 아주 신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그때 아모스의 당시의 정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종교적인 그 투철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 남쪽이고 북쪽이고 할 것 없이 예배는 자기들에게 생명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배는 또 얼마나 잘 드렸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드렸는데 잘못된 예배였다라는 거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착취하는 것은 자기들이 아무리 뭐 헌금을 많이 모아서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뭐 또 예배에 뭐 화려한 것들을 많이 동원을 하고 또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그것은 주님께 요란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특별히 그 예배에 관한 그 지적을 하고 있으시죠. 이렇게 당시 정황은 나라 밖에서는 강대국과 주변 국가들이 힘으로 판을 치고요. 나라 안에서 경제는 흥하는데 그 흥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힘 있는 자들이 오히려 이웃을 착취함으로써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불순종의 일들,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극도로 이기적인 거짓의 현실, 역창조의 상태, 이것을 지금 깨버리시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것이 깨져야 회복이 일어나니까요. 그죠? 우리가 종기가 났는데 크게 났는데 그거를 도려내지 않는 수술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지 않고 그리고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도려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에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정말 없었는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이 그래도 있었겠지. 아 그래 맞아요. 그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많은 예배자들이 있고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런데요 구조적으로 세속적인 그 판이 강하게 짜여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의도적으로 한 사람도 부르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파워 지상주의 그 판도가 지금 강력하게 짜여졌거든요. 이 파워 지상주의 뭐 야수적인 그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원래 야수적 자본주의라는 말이 요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좀 말을 바꿨습니다. 야수적 인본주의라고. 그래서 개인, 공동체, 국가 할 것 없이 모두 다 힘겨루기 구도의 시스템을 딱 짜버리면 그럼 그 안에서 결집된 힘센 자들이 착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행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거스리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부르실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남쪽에서 부름을 받고 북쪽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간략하게 두 번째 단락 아모스 말씀의 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딱 펼치시면은 1장에서부터 여덟 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돼요. 다메스쿠스, 두로, 그 다음에 가사, 그 다음에 에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나가다가 일곱 번째는 남왕국 유다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 또 마지막 여덟 번째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게 1장, 2장에 나옵니다.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에 집중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3, 4, 5, 6장, 우리가 4장에 걸쳐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줄이면 이것입니다. 강대국 아수르에 망할 것이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알게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씀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하시는 건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5장, 6장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주님을 찾으면 산다.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듣는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돼요. 5장, 6장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그토록 착취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치라는 거죠. 그런 짓을 그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모스서의 대표적인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말씀.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자,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옳은 것을 위해서 싸우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일축하면 가난한 자 돌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의가 물처럼 어떻게 흐릅니까? 가난한 자를 돌봄으로써. 정의가 어떻게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릅니까? 가난한 자를 돌봄으로써. 이것을 계속해서 주창하고 있는 책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모스서의 세 번째 단락은 7장부터 9장 거의 마지막까지 갑니다. 여기서는 아모스가 본 환상에 기초해요. 다섯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메뚜기 떼 환상, 기근의 환상 뭐 등등 해서 다섯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지막 환상이 뭐냐면 이 북왕국의 성읍,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읍이 망할 것이다.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은 전멸할 것이다. 아주 참담한 결과를 보여줘요. 그럼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꼭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죠. 회개. 그런데 이들이 메시지를 듣고서도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성전 붕괴와 민족 전멸,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단락이 세 번째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짧게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도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11절에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회복하신다. 이 초막이라는 말은 그 개역개정에는 천막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왕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 다윗의 왕조,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의 다스림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다윗이 어떤 다스림을 했죠? 어떤 다스림을 했습니까? 다윗이 다스릴 때는 모든 주변 국가들과 평화로 연대하고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면서 협력해서 정말 다윗 왕국이 그 중앙에 우뚝 섰지만 그 주변 국가들도 다윗 왕국을 정말 이렇게 협조하고 그리고 또 순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큰 제국을 이루었었어요. 다윗의 정말 사랑과 공의의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의 초막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세요.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회복하신다. 그러면 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이 선하고 아름다운 통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 선한 통제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래서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힘겨루기 싸움하고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된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의 다스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다스림, 왕권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2절에서는 이것도 아까 우리가 읽었죠. 주변의 국가들, 하나님께 속한 주변의 국가들이 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당신의 백성들을 다 다시 데려오셔서 허물어진 성읍을 다시 세워주시고 포도원, 과수원을 만들어서 산물을 먹게 하실 것이다. 이건 상징적인 언어죠. 회복의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꼭 뭐 포도만 있고 뭐 과수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에덴과 같은 회복의 상태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끝으로 아모스서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국에 대한 심판 메시지. 두 번째, 북왕국에 대한 심판 메시지. 세 번째, 아모스에게 보여준 다섯 환상의 메시지. 그 다음 네 번째, 회복의 메시지. 이렇게 네 가지로 쭉 펼쳐지는데 내용의 흐름은 뭐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러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딱 한 문구로 이야기하라고 말한다면 저는 정의와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런 영적인 교훈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요엘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몇 명이나 회개해서 돌아왔고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었고 한 거를 보고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왜 그렇다 그랬죠? 그냥 하나님의 순전한 그 마음과 계획과 뜻을 딱 선언하는 데서 끝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그러면 각자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하시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각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말해주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렇게 펼쳐가시는 거예요. 아모스서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회복의 메시지를 딱 선언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이제 쭉 지내왔고 그리고 그 역사를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하셨는데 회복의 메시지가 역사 속에서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에게 딜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문자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 현실, 이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현실에서보다도 더 선명한 영적 현실 안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 훗날에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지나시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 사건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출범해서 주님의 뜻, 그러니까 주님의 그 구속의 뜻에 합당한 삶을 또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선교사역, 전도사역 이렇게 할 때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자면 교회에게 이 아모스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전도여행을 했더니 이방 사람들이 엄청나게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경이로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 중에 여행 중에 이방에서 그 이렇게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예루살렘에 보고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토론하고 할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이하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후에 보고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보고한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야고보는 그때 당시 공회의 의장이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로 막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이제 예언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서 아모스서에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장 11절 12절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거의 한 8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알게 됐어요. 물론 처음 한 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은 늘 의식하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 신앙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 중요한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다가 빵! 이방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아모스서에서 선언된 이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엄청나게 감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으로 나가서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이 필수 불가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선교사들이 이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그래요? 그게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간절히 돌아올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령 체험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선교사역 속에서 그 일이 왕성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와야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죠. 회개하고 돌아간다라는 말은 내가 돌이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그 방향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다른 선교사들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 말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당연히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빼놓고는 선교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그 방향에 나의 삶을 다 다시 재구성해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겠다고. 그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아모스의 정황 속에서 아모스가 강조한 메시지였죠. 이웃을 사랑해라. 율법에도, 우리가 받은 율법에도 나오지 않는 말씀 아니냐? 나오는 말씀 아니냐? 제 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장 24절,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가난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못 살게 구는 그 죄악의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지적하는 말이죠?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 율법에서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 그거죠. 우리가 종종 사랑과 정의가 서로 대치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인간의 말로 설명하려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우리의 한계를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드릴 테니까 잘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마치 아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을 죽게 하셨으니까 아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으셔야 돼요. 포기하신 적 없어요. 사랑 속에서 주님의 크신 그 아들에 대한 사랑 속에서 아들의 죽음을 보고 아픔과 슬픔이 동반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를 강요하셨습니까? 아니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선택이셨어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주님은 십자가 후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인내하고 겪어가셨다. 주님이 선택하신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선택하시지 않았으면 십자가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의 중심에 모시는 것 아닙니까? 그 위대한 선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의 사랑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가셨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그 성취를 꽃피워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저주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랑의 성취를 이루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님은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형제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이신 것, 이것이 아모스의 표현이라면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옳고 그른 그런 도덕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그냥 의협심을 가지고 화를 내면서 싸우면서 달려들면서 고치겠다라고 부르짖는 것.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것도 인간 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의겠지만 성경적인 정의에서는 약간 부분적이고 약간 좀 사이드에 있다.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을 정의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사랑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사랑을 포기하는 적도 없고 그리고 사랑의 굳건히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아모스 시대에도 정의라는 것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사랑을 기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가 흐르게 돼요. 정의는 사랑의 표출이고 사랑의 실행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는 정의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정의가 나타나지 않은 사랑은 아직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에 대한 그 밀접하고도 서로가 이렇게 같이 상호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정의를 구현할 때 사랑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사랑을 가질 때 정의가 드러나는 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사역과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나의 가족, 이웃,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모스 시대에서부터 참으로 주님의 정의가 지적되고 또 주님의 정의가 허물어진 것을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정의를 이루어드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고 물었을 때 우리는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돌보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얼마나 이것이 핵심적인 복음의 삶의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